고린도전서 22번 메시지. 하나님의 농장과 하나님의 건축인 교회 1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이 장에서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바울이 여기서 다루는 것은 교회에 매우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을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구성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관해서 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깊고 심오한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교회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농장과 건축과 성전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9절에서 농장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경작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새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작지, 곧 농장이며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산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라야 하며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서 산출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자랄 때 열매가 아닌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귀한 재료들, 즉 금과 은과 귀한 보석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건축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한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가요 그리스도의 확장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에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지방에 있는 믿는 이들을 단체적으로 언급하며 반면에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주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을 언급합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유일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땅 위의 많은 지방에서 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표현은 그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구절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전은 건축이고 건축은 농장에서 자란 재료들에 의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장과 건축과 성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평범한 건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 즉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성전의 건축자들인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가치 없는 재료로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과 경륜에 부합되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귀한 재료들로 건축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기보다는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 두 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해 더 많이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 가운데의 문제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 데서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연고로 바울은 이 서신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교회로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도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교회도 또한 전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머리를 몸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몸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분리시키거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를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농장. 이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농장과 하나님의 건축인 교회입니다. 이 제목은 교회가 하나님의 농장과 하나님의 건축 둘 다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농장의 목적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산출하는 것임을 압니다. 건축은 어떤 재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입니다. 농장은 건축을 위한 재료들이 아닌 먹기 위한 음식을 산출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농장은 건축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농장에서 자란 산출물로 집을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농장의 산출물은 건축에 유용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에 있는 농장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농장에서 산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구절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농장을 언급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건축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러한 순서로 된 까닭은 건축이 농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농장이 없다면 건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이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농장에 있는 식물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농장에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의해 심겨졌고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다른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 자신에 의해 생명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조직에 가입하는 식이 아니라 심겨짐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 됩니다. 6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도록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농장인 교회 안으로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농장에 심겨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장에서는 교사들이 식물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자라는가를 말해줄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식물에게 많은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믿는 이들은 식물이 아닌 학생들과 배우는 자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 나는 형제의 모임에서 한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에 관해 많이 배웠지만 생명의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물처럼 사는 대신 나는 학생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어떤 지방 교회들 안에서조차도 농장 대신 학교가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가르침은 있을지 모르나 식물에 물을 주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농장을 경영하는 방법, 즉 심고 물 주고 경작하고 손질하는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성도들에게 물을 주고 먹이고 손질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자라게 함. 심고 물주고 자라는 것은 모두 생명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농장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농장의 식물, 즉 교회인 우리는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집 정원에 있는 어떤 식물들은 살아있으나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자라지 않는 많은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랄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람이 없이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해 자라야 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필사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성장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농장에서 우리의 성장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산출하는 것이 포도원의 목표이듯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농장의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들의 중심 요점은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데에 대한 도움으로써 우리는 1장과 2장을 반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장들을 읽고 또 기도로 읽는다면 물과 영양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요소와 실체가 당신의 존재 안으로 분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자라서 그리스도를 산출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의 결과가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바울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깃과 누림과 생명과 생활과 내용과 모든 것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의 선택과 선호와 취향과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화도 관심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문화를 사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 곧 우리의 문화와 윤리와 도덕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자랄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산출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에 속하여 우리가 기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만 건축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객관적인 그리스도, 즉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나 갑자기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로 건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우리가 체험하고 심지어 우리에게서 자란 산출물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우리의 성장을 통해 산출되는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생명의 수업에서 우리는 장막의 건축을 위해 사용된 재료가 거제라고 불리웠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재료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 의해 얻어진 바 되고 소유되고 누려지고 소중히 여겨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이러한 재료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바 되고 소유되고 드려진 재료들만이 장막의 건축을 위한 합당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의 보물이 될 때까지 얻고 소유하고 누려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교회 집회에 가져와 이러한 그리스도를 거제로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교회 건축을 위해 쓰여지는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거나 그리스도를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건축이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새로 구원받은 이들을 소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건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재료들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이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건축 재료들을 이렇게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건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고 그리스도의 건축을 위한 재료인 그리스도를 자라게 함이 없기 때문에 건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이라는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해 거룩한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에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려면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만이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성도가 어떠한 문제들로 약한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자를 장로들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형제가 당신에게 왔을 때 그가 약하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그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장로들을 부르는 대신 당신은 그를 먹이고 그에게 영양 공급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매우 약하고 생명 안에서 매우 낮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은 당신보다 더 약하고 더 낫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더 약한 자들 중에 한 사람과 접촉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또한 물줌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을 주는 것은 자연적으로,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더 약한 자가 당신에게 올 때마다 그에게 물을 주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연기이지 참된 물줌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물을 준다면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내시어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므로 당신 자신이 물을 공급받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소생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서로서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라서 그리스도를 산출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실행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기독교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직자, 평신도라는 용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이러한 실행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을 뒤로 버렸을지라도 이러한 배경의 영향이 여전히 우리를 따르므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스스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장로들과 더 체험이 많은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자, 나는 교회 안에서 다만 작은 형제이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상이 우리에게 뿌리박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떠한 형제자매도 그들이 너무 약하거나 혹은 생명이 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없다는 관념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약할지 모르나 죽어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죽어있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이 아직 교회 생활 안에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완전히 죽어있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 육체적인 몸의 모든 지체들이 유용한 것처럼 쓸모없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줌으로써 그들을 돌볼 수 없는 교회의 지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배경으로 인해 바울의 말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만 심고 물 줄 수 있지 우리 자신들은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일부 성도들은 그들 지방에 있는 장로들이나 인도하는 자들이 물 주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받는 자신들의 필요에만 급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거니와 이러한 관념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실행을 계속하지 맙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서 각 지체는 다 유용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 평신도 실행의 독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도 심고 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장로들과 더 체험이 많은 자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당신을 살도록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소서.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로 내게 올 때마다 그 사람을 돕고 그에게 물을 줄 부담을 갖도록 나를 상기시키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심고 물 주고자 할 때 실수할까봐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틀린 것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배움은 행함과 실행에서 온다는 것에 용기를 얻으십시오. 당신은 어떤 것을 틀리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의 실수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 심고 물주는데 숙련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장로들보다 심지어 더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지방 교회 안에 있는 장로의 수는 적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장로들이 모든 것을 하도록 의뢰하는 대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물을 줄 부담을 가지십시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심고 물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심는 데만 유용하고 아볼로는 물 주는 데만 유용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농장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심기만 하거나 물 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즉 심고 물 주고 비료를 공급하고 심지어 식물을 자르고 손질하기까지 합니다. 실행을 통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 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당신이 심거나 물주기만 하고 다른 일들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농장에서 그리스도의 성장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자라는 식물을 괴롭히는 벌레들을 죽이기를 배우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더 약한 형제가 당신을 접촉할 때 당신은 그가 특별한 벌레들에 의해 괴로움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적으로 당신 또한 이러한 벌레에 의해 괴로움 당하고 있으며 당신에게도 동일한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메시지에 있는 모든 부담을 만지고 또한 그 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서 자라 그리스도를 산출하도록 도움을 받을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